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지 저희를 돌아볼 때에 크나큰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우리 속에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드시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시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위해 변론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로서 예수님을 대언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변론할 대언자가 있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실감을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설령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그러한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실감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언자가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부르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감사나 또한 기쁨 이러한 것들도 사실 우리 속에는 아예 그 소멸되어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 마음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었는데, 제사 드릴 때에도 그 일반 백성들이 다 함께 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은 성소 밖에 머물러 있었고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그것도 자기 몸에 그 제물의 피를 뿌려놓고, 그래 놓고서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사장 마음대로 그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절기를 정해놓고 이때 나오라, 하나님이 지시한 자리 또 시간 날짜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러한 그 의식을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백성들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굉장히 실감이 될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못 나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제사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옛날 구약의 제사가 지금 예배다 이렇게 얘기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문 밖에 천사가 서가지고 뭐 갈라놓고 너 들어오자 너 나와 너 들어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없고, 문 열면 우리 마음대로 모이고 흩어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또 이런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된 자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 또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냥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만 여길 뿐이지 그게 실제 우리에게는 어떤 느껴지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약이 있고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나 그 제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 그 관계성을 제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그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대언자를 세웠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변론해줄 대언자를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못 나오게 막아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나오실 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한 번으로 달랑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에게서 계속되어진 일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예수 대언자라는 것은 평생토록 계속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죄가 한 번 짓고 끝나는 그런 일생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토록 어떤 죄 속에서 항상 죄에 범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평생에 예수님이 대언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엄청나게 큰 축복된 일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은 돈 없이는 못 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지만 사실 신자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안 된다. 예수 없이는 이미 대언자가 없다는 얘기죠. 대언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오는 길이 막혀있는 사람이고 이미 죽은 자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숨이 쉬면서 목숨부터 있고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라는 것.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 그런 얘기죠. 그게 세상을 바르게 보는 시각이고 지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에게서 인물을 보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의 돈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 지위를 보기도 하지만은 신자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그 초점 기준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건 뭐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모든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딱 제쳐놓고 무시하라 이러한 것이 아니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있고 지위 있고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부러워하는 것 이게 세상 이치고 시각이지만은 신자는 이러한 세상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뭐가 생명이라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볼 때는 누구든지 간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저 사람 모른다 했을 때에는 그 사람 죽은 자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대신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항상 그러한 시각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신자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서 팽팽 날르는 어떤 뭐 뻐기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 보면서 세상이 다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신자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인생이다. 저 사람 마지막에 길을 모르는 것 참 불쌍하다. 뭐 이러한 그 시각이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애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 사람 그들은 신자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자는 뭐가 생명이냐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이미 신자라 이렇게 읽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아는 그들이 가장 복된 자고 돈 있고 없고 이건 벗어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아는 그 사람이라면 야, 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이러한 시각이 나올 것이고 누구라 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모른다면 야, 저 사람은 참 그 불쌍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자라 그 말이죠. 신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3절, 4절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죄를 아는 줄로 알 것이며 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그 용어를 보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도와 약간 다른 그 독특한 면이 있는데 1장서도 그런 그 용어를 썼지만은 이 본문에서도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너희가 뭘 한다 하면서 무엇을 하면은 거짓말 사람이다. 또 이런 식의 말을 상당히 자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말로서 우리는 무엇 한다는 이런 우리의 말에 대해 점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대개 보면은 예수님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안 하면은 너희의 그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진단하기 위해서 참 요한의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말이 말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오류, 위험성을 요한이 그걸 경계를 하고 그것을 좀 끄집어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참된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것인가 그리고 뭐가 진짜 참된 그 신의 고백인가 이걸 알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안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실상 모르면서 안다고 떠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그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서 보일 수 있는 그 특징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안다면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아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이 없거든 너희는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안다고 말한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그 사도 요한이 너희가 예수를 안다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참 신경을 이제 건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뒤에 말씀을 지킨다 이런 말 나오기 때문에 아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은 계명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구나.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 또 내가 뭘 어떻게 해야만이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주의할 것이 뭐냐면은 계명이 뭐냐는 거. 이걸 여러분이 상당히 주의를 해서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명을 우리가 상식대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전혀 의도하지 아니하는 우리 멋대로식 해석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은 계명 지킨다 이런 얘기를 교회가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하기는 어떤 그 십일조나 뭐 기도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어떤 이런 것 등으로 계명 지키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버리죠. 요한이 전혀 의도하지 아니하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서에서 요한서 그 일서에서 보면은 어떤 그런 헌금 무슨 십일조 주일성도 이러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명 지킨다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을 계명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주일 안 지키면은 거짓말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를 안다 하면서 뭐 십일조 안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오해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다른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이런 식의 해석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입맛에 딱 맞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심할 것은 내 입맛에 맞는 해석. 그걸 상당히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 입맛에 맞기 때문에 맞는 해석이고 이건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틀린 해석이다는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의 판단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신약성경에서 어떤 주일 지키는 것이나 어떤 십일조 내는 문제나 뭐 이런 것을 계명으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한다 그런 얘기죠. 주일 지키는 것, 십일조 내는 것 이런 것들을 계명 지키는 것으로 강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한 높은 신앙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르쳐야만이 주일날 교회 지키고 또 십일조 내 행위가 좀 가치 있는 신앙적인 그런 행위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상당히 즐겨한다 그 말이죠. 목사들에게도 주일 지키는 걸 십일조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강조해가지고 지킨 복받고 안 지킨 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만이 교인들이 억지로라도 그걸 지키려고 일을 쓸 것이고 그것이고 교회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목사들도 역시 그런 해석을 좋아한다 그 말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은 별거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지 절대 내 입맛, 내 생각, 내 어떤 포부 이런 것이 성경에 개입되면 이미 그것 자체가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만 그런 식의 계명일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몇 가지를 해놓고 이걸 지키라, 이걸 계명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구약의 십계명은 그 예수님 오신 뒤로 둘로 압축이 됐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도 사랑하라. 둘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것은 열 가지 계명을 두 개로 줄여놓은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의 의미를 딱 압축하니까 줄여놓으니까는 이 둘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십계명의 의미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리더라. 그러한 뜻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또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진다. 그런 의미의 말을 또 요한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다 그 두 개가 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게 하나의 그 결론이에요. 특징이 뭐냐? 계명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되었다면은 그런 신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나 그 말이 다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결국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한쪽을 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이렇게 구분 나간다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지금 보는 그런 그 결과밖에 또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요한이 이런 말 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신자로 하여금 그 내가 알고 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 이걸 확실히 깨닫게 해가지고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아는 진짜 참된 알매 부분 그런 풍성한 신앙의 삶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안다, 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말란 얘기죠. 그런 어떤 식의 그 우리가 안 그 지식적인 차원의 그런 알매는 예수님 말하는 풍성한 어떤 신앙의 그 힘은 사라지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릴 뿐이라 그 말이죠.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느냐 안다면은 그러한 특징이 있는 걸 살펴보라 그 말이죠. 살펴봐가지고 진짜 알매 의미로 들어가라. 그래서 신앙의 풍성한 그 힘을 좀 기쁨을 너희가 누리라는 것. 그게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미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까? 이렇게 만약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답하기를 상당히 주저할 것입니다. 또 내가 느낌상으로 뭐 나 같은 것이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뭐 이렇게 거부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그 믿음의 풍성한 삶을 방해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그 이러한 연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한 유익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뭐 내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처럼 열심이 없다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이고 나 같은 게 예수를 모름 나 같은 건 예수를 모른답니다. 이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 이러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과 어떤 혈연 관계에서 요한의 자식이라든가 뭐 요한의 어떤 그 밑에 촌수라든가 이런 그 의미를 하는 말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신자를 가리켜서 지금 나의 자녀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신자들 더욱더 풍성한 믿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이런 거다. 그걸 가르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생각이 십상이냐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뭔가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이제 생각이 또 퍼뜩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르쳐 주면 지키겠다 그 말이죠. 뭐가 계명 지키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하니까 계명 지키는 겁니까? 그걸 말해주면은 내가 그걸 지키겠습니다. 되게 그런 그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명 지킨다 그 말을 뭘 행하는 것으로 내가 행해가지고 그걸 지켜내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행할 것을 말해달라. 항상 그러한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된다, 행하라는 그런 목적, 그런 의미로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계명의 역할, 하나님이 준 계명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로마서 있는 대로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걸 고발하는 것이 바로 계명의 역할이에요. 우린 그만큼 연약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의를 너희가 믿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나의 연약함이 인정이 되는 그게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명을 줘놓고 이스라엘 하여금 너의 연약함을 깨달아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이스라엘은 계명을 들고 전혀 다른 쪽으로 결국 나가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지켜내고 또한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큰 오류라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 그 진짜 의미가 뭐냐면은 계명이 목적하고 계명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계명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을 통해서 우리 죄를 알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한 자로 나오는 그 자체가 진짜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의 계명을 지킴의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이 준 계명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발견해서 내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의지한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실천부터 생각하시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우린 본래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인간이 바로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성경은 우리의 연약과 우리 죄인됨을 알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죄인됨을 아는 가운데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냐는 것은 내 죄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죠. 나의 죽음부터 내 부인으로부터. 근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죄인됨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발견한다?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잘 살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일 거라 그 말이죠. 그러한 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너희의 죄인됨으로부터 출발을 하라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자라는 것. 너희의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라.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찮은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자꾸 받아 누리는 거 이것만 달랑 생각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행하도록 하는 능력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실천하고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내 속에 하도록 하시는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랑의 능력은 미움도 변하게 한 능력이에요. 원수까지 용서하는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랑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놓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강건하고 끈질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권능의 능력이에요. 이처럼 강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를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결국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에 능력 행하도록 하는 것.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육질에 보면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너도 행하라 그런 그 말씀인데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 뭘 행했노? 그럼 그걸 나도 행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역시 그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뭘 행했냐? 나도 그대로 행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한 대로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면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뭐가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나에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처럼 살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한 대로 살아라. 그게 6절의 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너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여호와를 보고 살 것이다. 하나님 보고 살아간다면 네 유익을 따라한 것이 아니고 죽으나 사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6절의 말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면은 또다시 말하지만은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보고 우리의 죄에서 예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며 죽으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내 대신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은 멸망밖에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깊이 잘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나라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어떤 고난도 내가 받는 어떤 힘든 것도 주님의 고난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때문에 받으신 손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비할 바가 없다. 이러한 생각 속에 사는 게 마땅하죠. 이렇게 사는 신자라면 세상을 사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할 자를 미워하지 않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사랑이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특징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할 자를 실컷 미워하면서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바로 그런 말이 그런 의미의 말이라 그 말이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주를 모르는 자를 바라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는 자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볼 때 사고가 나가지고 막 사람이 막 죽어 나갈 때에 참 안 됐다 혀를 찰 거라 그 말이죠. 세상은 이미 죽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내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은 그건 뭔가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느냐 돌아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알 때에 사랑이 내 속에 나를 강건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증거하고 싶어하게 하고 예수를 모르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생겨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제대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우리의 무엇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냐 그걸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시다 항상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아,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과 자비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온전히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미워할 자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예수님을 아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우린 주저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